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01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2주간 교회를 이렇게 비우고 나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떠나 있다가 온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러시아 이제 그 모스크바, 베른 그리고 바로니시 이렇게 캠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서 이렇게 목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편으로 건너가기까지 과정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태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오르고 이제 비바람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무얼 하고 계실까? 성경에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태풍에 몰아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에게는. 왜 제자들은 밤을 지새며 저렇게 태풍과 몸부림을 치며 싸워야 할까? 예수님에게는 태풍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 형편과 싸우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들도 평안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 태풍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건데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위하는 동안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에게 부탁하면 뭐든지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돕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일하고 싶어. 나에게 맡겨봐. 나에게 손을 좀 내밀어봐.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책임을 져주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 한번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니까 말씀에 의해서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혼돈스럽고 번잡스러울 때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복 복잡한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의 마음을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모스크바 베른 바론이실을 다녀오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여튼 러시아 도시도시를 매일 다니면서 감사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바쁘게 지내지만 러시아 가서도 좀 바쁘게 보냈어요. 도착하자마자 베름, 바로니시, 그리고 빗제르, 이젭스크 그렇게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비행기 타고 신방 다녔어요. 모스크바에서 첫날 우리가 부활절 콘서트를 1400석 홀을 대관해서 했는데요. 그 콘서트를 가지면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휴가 기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여러 목회자들이 왜 하필 이날이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낮에 CLF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필 이날이냐. 이야,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아쉬운데 오후에 CLF 모임을 가지면서 150여 명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감격스럽고 또 공연장에 그날 저녁에 누가 오겠나 했는데 1400석 공연장 가득 채우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또 막 들어와서 뒷자리에 막 서가지고 공연을 보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객석이 가득 채워져서 다음, 예,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이제 내가 의롭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반응을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동안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 방주 안에 짐승들이 각종 종류들의 짐승들이 이끌려 들어온 것처럼 이 공연장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젖어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름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 베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곳.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저희가 베름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그 콘서트 시민을 위한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사실 원래 그 공연을 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취소가 되면서 갑자기 저 장소를 빌리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해서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머물 집이 필요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숫자가 많은 걸 보고 4명이라 그러더니 왜 8명이냐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뭐 숫자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돈을 더 받으려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뭐 돈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저렴하게 지내려고 하죠. 아, 이 가격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사모님 한 분이 저희들 하나님 믿는데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혹시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 콘스탄틴 목사님 아니세요? 황제가 아니고요. 아, 맞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작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던 교회에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칸타타 공연 보셨어요? 봤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이 부인이 안 믿겨지나 봐요. 정말로요? 진짜로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이분은 그때 그 칸타타 공연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이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때부터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느냐고, 이 아파트 마음껏 쓰시라고. 열댓 명 자도 된다고. 더 필요하면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쓰라고. 한 일주일 가까이 썼는데, 일주일 넘게 썼는데 30명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만나서 갑자기 우리 합창단이 이곳에서 행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돕겠다는 거죠. 자기가 쓰는 승용차도 내주고.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한국 CLF 초청도 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더 열려가지고 의전 차량 3대도 지원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합창단 화물 운송할 화물차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전날 돌아오는데 내일 앞으로 4일간 다른 도시에 초청을 받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이분이 도와줄 겁니다. 저희들이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링컨이 타고 다니는 차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차 이름이 링컨이더라고요. 저는 뭐 그 차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차대요. 공항에 목사님이 도착하면 목사님을 픽업할 차량이 필요한데 그 차를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다 야, 저 차로 우리 목사님 픽업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 공항에 오겠다 그러면서 직접 그 차로 목사님을 픽업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면서 행사는 목요일 날인데 그 전주 이제 일주일 전이죠. 목요일 날 제가 들어갔으니까 금요일이 됐는데 저에게 결정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밖에는 홍보할 시간이 없고 화요일부터 휴가 기간입니다.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되니까 월요일까지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든 걸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근데 사역자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결정을 하래요. 그래 목사님들 결정하면 안 됩니까? 아니 책임은 조 목사님 지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의논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주정부 하나님이 허가 월요일날 내주실 걸 믿고 피라모니 극장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계약금 다 지불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진행합시다. 그래서 주정부 문화부 부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월요일날 주정부에서 허가 내줄 줄 믿고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월요일날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정부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저희들 부활절 콘서트 하려고 했던 교회가 오순절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주정부하고 상극관계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부활절 콘서트 한 자료 홍보 자료를 딱 복사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우리를 그 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홍보 못 해준다. 취소 안 한 것만 다행이죠. 하나님이 승인을 허락해 주시고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발로 뛰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 당일이 됐는데 과연 몇 명이 올까? 한 가지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은 티켓을 손에 받아들면 반드시 그 공연장에 온대요. 자기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기라도 해서 반드시 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연 시간이 됐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공연장에 사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천석이 되는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클래식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서 매 순서가 끝나면 박수를 막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음 순서 진행될 때까지 박수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매 순서마다. 얼마나 이분들이 열광을 하는지 목사님도 다섯 명이나 올려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합창 단원들 다 오지 않았지만 다음에는 단원들 다 데리고 이 무대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대로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니 시로 이동을 했는데 오전에는 CLF 모임을 가졌는데 150여 명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오후에는 그 알렉 목사님 교회에서 부활절 콘서트를 했어요. 부활절 콘서트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손들아 그러니까 또 교회 분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시민 콘서트홀 2500석 홀에서 우리가 공연을 가졌는데 자리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자리가 없는데 밀고 들어오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세워놓고 계단에 앉으셔야 됩니다. 다 계단에 들어가서 그대로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요. 정말 거의 한 3,000명은 들어와 채워진 것 같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빼곡히 채워져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콩나물시루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는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박수를 치는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콘서트 처음 듣습니다. 그건 아니죠. 클래식 공연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합창단 공연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푹 빠졌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목사님이 또 약속을 해버렸어요. 바로닛이 이 공연장에도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저 공연장에는 여러분도 오십시오. 베르메서 피라모니 극장에서 공연을 마쳤는데요. 이틀 전에 빗제리에 있는 마른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 발레 그 공연으로 그 공연이 100년이 넘도록 그 공연장에서 계속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에는 빗제르 그 마른스키 공연장에서 콘서트 홀이 3천석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려고 마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되겠죠. 집회 준비는 누가 할란가 모르겠네. 저희들이 말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또 어떤 형편 하나하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이 많았습니다만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국 군목협회에서 워크샵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했어요. 250여 명 되는 이제 군목들이 와서 워크샵을 참석했는데 말씀 시간은 다 우리에게 줬어요. 매일 6시간 이제 이한규 목사님이 시리즈로 낮으로 쭉 말씀을 전하는데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는지. 예. 마지막 이제 나도 의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손 드는 거예요. 막 손을 번쩍 드잖아요. 번쩍. 그러면서 구원받지 않은 250명 군목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격스럽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전도 집회를 주셔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실 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하죠.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복음을 위해 달려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28일 이제 주일은 러시아에서는 부활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발원시에 갔는데 그 교회 알렉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하나 돕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 세 번을 말씀을 전해요. 그분들은 첫 번째 15분, 그 다음에 30분, 그리고 15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30분 메인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렉 목사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줬느냐면요, 설교하러 올라가면 인사를 하래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날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잖아요. 그 나라는 부활주일 날이 명절이래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면 인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인사에 다 답을 한대요.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대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절 보고 인사를 하라는데 아침에 그거 외우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하여튼 러시아어가 고생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저 때문에. 크리스토스 바스 크레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군인처럼 씩씩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마자 크리스토스 바스 크레스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이스진노 바스크레스,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자면 맞아요? 딱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세 번을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내가 너로 그렇게 인사하니까 이제 좀 가족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다가 뭘 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요 저기가요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반대쪽에 중간에 거울이 달렸어요. 그래서 합창단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고 강사는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합창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거의 마칠 때쯤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불렀어요. 그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합창단도 일어서고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 지휘자는 나이 이 수염까지 하얀 그 지휘자거든요. 찬송을 부르면 위에서 지휘를 해요. 지휘를 쫙 하면서 이제 다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제가 이 절을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다 당황해가 또 나와가지고 또 지. 부활하신 주님 러시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면서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야 합니까? 그것도 베들레헴을 떻나 저주받은 모압 땅에 머물러야 합니까? 베들레헴에 머물러 사는 동안 흉년이 와도 흉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을 이기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흉년이 와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나오미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 결국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실패요, 저주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베들레헴을 떠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저주요,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 나오미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이 왕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이 돼서 앉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당자가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을 때 저주였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의 결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저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큰아들이 죽어도 둘째 아들이 죽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이유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러다가 정말 아들 다 잃겠다. 돌아서야 돼. 돌이켜야 돼. 다짐해보지만 각오를 해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그 마음이 사단이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때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생각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는 한 형제님이 대구에 사는 형제님이 우리 일어나자매 결혼식에 왔는데 잠깐 뵀는데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각오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데요. 교회를 떠나면 가정이 파탄이 되고 교회를 떠나면서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불행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실패하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게 아니라 비방하며 헐뜯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소망스럽고 행복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감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약속도 없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동안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압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10년이라는 세월 모압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구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듣는 귀가 열려야 하더라. 마음이 낮아지면 마음이 비어지면 저절로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도록 되어 있는 게 마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비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깨우쳐 주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구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좌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좌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7절 시작 부분에 있던 곳을 떠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있던 곳을 떠나고.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면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나오미가 있던 곳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육신의 세계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압이라는 육신의 기대를 두고 모압이라는 육신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모압이라는 육신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약속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있던 곳을 떠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그 다음 있던 곳을 떠나 모압이라는 육신을 떠나 그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끌려졌을 때 복을 받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룻입니다. 오르마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떠나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가고 있는데 있던 곳을 떠났는데 떠난 줄 알았더니 오르바는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마는 걸 보죠.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자 오르바는 있던 곳 모압을 떠났지만 다시 되돌아가니까 결국은 저주로 끝이 나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는 웃도 있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는 나오미를 붙쫓아가는 동안 나오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룻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제 베들레헴의 삶은 은혜로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면서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만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이루셨고요. 이제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은 늦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다 해놔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죄를 씻으려고 오늘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죄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주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이미 네 죄를 담당했는데 뭘 더 사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주님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베들레헴과 같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형편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를 믿음으로. 뭘 믿으시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담대히 서겠습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부인이 이렇게 쉬운 거에 사람들이 왜 못 믿죠? 이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다라이에 생선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분이었어요. 자매님, 오늘 다라이에 가득 채워진 이 생선은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공짜입니다. 생선 사세요. 공짜예요. 생선 사세요. 하고 생선을 한번 팔아보세요. 어떤가? 아이고 목사님은 공짜라 그러면 단번에 다 사가지요. 아 그러니까 가서 팔아보세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 생선 사세요. 공짜예요. 공짜라니까요. 사람들이 생선 사세요 하니까 한 사람 둘 모여드는데 공짜라 그러니까 또 우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선을 쳐다보고 또 만지작거리고 구경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 생선 왜 공짜로 판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쑥덕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누가 바보처럼 공짜로 팔 사람이 있겠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짜로 파는 거겠지.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사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공짜예요? 그러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더니 아니 생선 정말 공짜로 줘요? 예, 공짜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해줄 게 있어야지.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사지. 아니 생선 이렇게 좋은 걸 그래 공짜로 정말로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예 할머니 가져가셔도 돼요.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한 마리 더 가져가도 돼요? 예 한 마리 더 가져가도 돼요. 공짜라니까요. 진짜 맞아요? 예 공짜요. 세상에 두 마리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라이 그대로 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온 거예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팔아보니까 어때요? 팔려요? 아니요. 이 생선 공짜라 그러면 다 사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여러분 왜 구원을 쉽게 못 받는 줄 알아요? 너무 쉬워서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줄로만 알았다가 예수님이 다 사해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는데도 에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공짜로 받으면 되나?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형님을 전도를 해서 수양관에 초청을 했어요. 아무리 복음만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네요. 마지막 날 오후 시간에 상담한다고 한 목사님이 기둥 앞에다가 딱 여기 등 지대고 편안하게 앉아서 드세요 하고 들으세요 하고 이제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으시니까 이 목사님 바짝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뒤로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려워 누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어달라겠나? 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 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다 드리셨는데 그 영광 다 버리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은혜를 믿으세요. 아멘. 쉽죠? 그래요. 그것만 믿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도 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대신 져주시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셨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머물러 사는 삶,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이라는 육신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 오늘 모압이라는 육신에 머물러 살던 삶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를 받으실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